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세상이 시작이 있어서요. 시작이 있는 이 세상은 끝날이 온다 그 말이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데 세상 종말이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오늘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큰 성이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절과 2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갑자기 망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갑자기 분명하게 망할 것입니다. 찬란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이제 광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광야가 뭡니까? 빈들이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는데 사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더러운 새들이 모아 있는 곳, 그리고 더러운 영, 이것은 귀신들을 말해요. 이 빈들에 지금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황폐한 곳을 말해요. 이 귀신들이 황폐한 곳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가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물 없는 곳은 광야를 말해요.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빈들이나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귀신과 자기 귀신 합쳐서 여덟 귀신이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빈 마음에 이 귀신, 여덟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인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될 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비어 있을 때에 마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쫓겨날 때 광야에 간다 했으니 거기에는 귀신에게 괴로운 곳입니다. 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에 귀신이 살기 좋다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망할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지옥을 싫어해요. 마귀도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황폐한 곳이고 그것이 망할 곳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끝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죄와 야합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나와서 어떡하랍니까?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받으면 그건 영원한 지옥으로, 수월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자는 두려워 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났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납니다. 장차 큰 변동이 올 것을 알려주고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장차 큰 변동이 올 것을 기독도가 철로역정에서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망성이 뭐지요?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성을 보고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날마다 시마다 나가는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오늘의 장망성을 떠나라는 나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집 짓고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인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늘 짐을 챙겨서 떠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물에 빠졌다 나오듯이 그 물에 걸렸다가 나오듯이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좋지, 이 정도는 내가 만족하지 하고 안주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라. 저 유명한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라. 첫째는 죽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해라.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사갈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안주할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좋다고 아름답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안주하지 말고 떠날 노력을 해라. 죄를 하나씩 떠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하루에 두 번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으로 줄이고 이제는 영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를 할 때까지는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볼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남을 용서해야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는 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무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와는 반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떠나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에서 나가는 것, 죄를 떠나지 않을 때에 죄와 야합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야합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떠나라.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하루에 두 번 지었다면 이제는 한 번으로 줄이고 아니면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로 6절에서는 죄대로 채워지는 심판이 있다. 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5절로 6절을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친 죄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행한 것 갑절로 심판하십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죄를 범하다가 사람들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악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범하여 해를 끼친 그대로 이 세상에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가 보세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6절 하반절에 있는 섞었다는 말은 채웠다는 말입니다. 모든 악을 갑절이나 채운 것입니다. 악을 어제 한 번 악을 행했는데 오늘은 두 번 하는 거예요. 악이 갑절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악을 갑절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이 일생 지은 죄의 대한 진노를 갑절이나 채워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내가 10만 원어치 죄를 범했으면 갑절을 채워서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은 아주 공정한 심판이에요. 오묘하신 심판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가 누굽니까?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기심이 꽉 차서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자기만 위한 기도, 자기 자식만 위한 기도, 자기 남편만 위한 기도, 그거는 좋은 기도도 되겠지만은 그것은 별로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나를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원수는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 하니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치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쓰는 것에 대한 욕심,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것을 늘 보겠다고 하는 욕심, 옷과 거칠애와 영광과 사치를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 욕심, 이생의 자랑,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지요. 7절에서 나는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을 보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과 애통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목표로 하고 지으셨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을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음행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복과 음식과 쾌락과 문화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안주했고 그것에 도취했기 때문에 영적 음행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들이 세상을 사랑했으니 음행자가 된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많은 왕들이 세상 정신,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왕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왕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고 세상 망하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면 하와이에 볼케노 화산이 터져서 지금 뭐 도시까지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고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구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울고 가슴을 치며 세상이 불탈 날이 오는데 화산이 터져도 벌벌 떠는데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 세상주의의 멸망을 11절로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총체적 멸망을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경제가 파탄됩니다.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애통합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을 중심하여 매매하던 상품들, 무역품들이 다 팔리지가 않아요. 12절, 13절을 보면 끝에 매매 목록이 나오는데 13절 끝에 사람의 영혼들도 판다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일어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 12절부터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팔고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끝이 되어서 그것들이 다 불탈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불타버릴 것을 너무 애착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15절을 보면 치부라는 말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치부했다는 말이 뭐예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다. 치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하고 무서워 울고 애통한다.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16절로 17절을 보면 여기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선원과 선객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선원과 선객과 선장이 상품을 운반하던 자들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돈 벌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신원하는 심판이 19절로 20절에 나와요. 고대 이스라엘은 슬픔의 재는 덮어쓰는 것이 죄인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어요. 19절에 티끌을 뿌렸다는 말은 티끌이 아니라 재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너무 슬퍼서 슬퍼하는 모습을 티끌을 제 머리에 뿌렸다 그랬어요. 불탄 재를 뿌렸다. 굉장히 슬픈 전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을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송이여, 바다에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너무 급하게 망하였다. 이렇게 망할 겁니다. 세상은 순간적으로 망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핵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순간적으로 세상이 없어져요. 그것도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지요. 일본의 원자폭탄 두 방으로 2차 대전 때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지금 북한에서 60개 내지 100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폭탄은 어떡할까요? 그게 터지면 자신들도 죽어요. 자기도 다 망하고 말 거예요. 3시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을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누가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남 망하는 보고 망하는 것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질 터인데, 마치 사과나무를 잘 가꾸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시간을 끌어도 열매가 없으면 마침내 찍어버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심판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심판날이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 일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날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너희는 구원의 날이더라. 심판이 바로 구원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니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21절로 24절에는 심판 이후에 참상이 나옵니다. 그 참상은 비참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불난 집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이 없어요. 불난 집에 잿더미에 가보세요. 그 화려하던 건물이 우습게 보입니다. 황폐한 사막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21절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바다에 맷돌이 찾아지질 않지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망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22절에 아름답게 들리던 음악 소리도 끊어진다. 검은 것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이 비치지 않아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햇빛도 비치지 않겠지요.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로 결혼한 사람도 없다. 아기가 없습니다. 너희 상인들은 너희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된다. 음악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업도 산업도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망했는가? 어째서 바벨론은 망하는가? 어째서 세상은 망하는가? 그 말씀이 3절, 5절로 8절, 19절, 23절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등불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캄캄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빛을 잃어요. 깜깜한 세상이 되고 말아요. 세상이 깜깜해지고 오늘 이 방에 전등이 꺼지면 방향을 잃어요. 어느 쪽이 문인지 몰라서 이리 가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신랑 신부가 없어집니다. 상업도 왕족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6절을 보세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슨 말이에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 갚는 것도 행위한 것에 갑절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다. 세상 잘 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망하되 행위한 것에 갑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죄송합니다.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습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가 목사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고 살피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일을 알면서 행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법이 또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음행과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행 때문에, 미혹 때문에 음행을 하도록 미혹을 했기 때문에 역시 바빌론은 망했다.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인간들이 세상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경배한 그것이 심판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재료를 지금 자꾸 쌓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7절을 보세요. 교만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인간의 교만죄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존재도 못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요? 왜 원망했습니까?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모세야. 아니,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국물 냄새라도 맡았으면 좋을 텐데 여기 와서 굶겨 죽이려고 나왔느냐?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공동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깃가마 옆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죽여야 됐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하며 버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노예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기쁨이 있다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미련한 자의 소치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곳인데 바로 이런 세상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이 좋았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썩을 것이고 세상은 망할 존재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이번에는 사치와 치부를 말하고 있어요. 사치와 치부. 하반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돈을 버는데 사치하려고 돈을 벌었어요. 사치하려고 돈을 벌었다. 그것이 역시 심판의 대상이에요. 5절을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불의가 나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불의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성도를 박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고발당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천사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지혜가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보고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고려파 교회였어요.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옥중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제일 많은 교단이 고려파 교회인데 그 고려파 교회가 총회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쫓겨 나왔어요. 왜 쫓겨 나왔는 거 아니? 해방이 되고서 신사참배 다 일본 귀신에게 절을 하던 사람들이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자꾸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산의 문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교회가 고발을 했어요. 그건 우리 교단 거다. 너희 교단 거다 해서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본 고려파 경인노회, 경기도 서울에 있는 경인노회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 석상에,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목사님들이 노회 시간에 싸우는데 회개하라는데 못한다, 안 된다, 하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 멱을 잡고 싸우고 고려파가 갈라졌어요. 마산 문창교회를 놓고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고발한 거 하지 말라 하라 해가지고 고발했다고 그래서 경인노회가 탈퇴를 해서 역시 독립을 해 나왔는데 그 경인노회가 총회하고 다시 합쳤다고 그래서 그게 합동파입니다. 그래서 합동파가 된 거예요. 합동파가 뭘 여러 교파를 합치자고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합동을 한 거예요. 통합하는 에큐메니칼, WCC가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안 하고 교단 간에 합치는 걸 에큐메니칼로 이해해가지고 그게 통합이 됐고 이건 합동이 됐고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같은 교단이다 대전 총회에서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교파가 나눠졌는데 불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창조하고 창설해서 강의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두꺼운 책 1페이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은 교파가 갈라져서부터 교회가 서로 다투면서 경쟁적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학교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몰려가서 강의 뒷전에 가서 들었더니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제가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을 학교에다가 걸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비블리칼 프린시플 오브 더 처치 그로우스,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라는 과목을 제가 한국에 최초로 교회 성장학 과목을 열었어요. 성경이 교회 성장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문화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왜 어떻게 인류학적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사회학적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복술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복술로 말미암아는 말은 바벨론의 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복술이에요. 그래서 남을 속이어서 그로하여금 음행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술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에요. 오늘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주 죄악 중의 죄악이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당회 시간에 아침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침 8시에 꼭 매일 당회 하잖아요. 주일날 되면. 그 당회는 당회가 아니에요. 기도회예요. 아침에 기도회 할 때 어느 장로님이 프랑카트가 붙었습니다. 근데 무슨 프랑카트, 계단 앞에 프랑카트가 전화기에 들어왔대요. 그거 보면서 보여주는 데서 한 말이 무슨 60억을 교회 돈을 갚았다 뭐 이런 한데 검찰에 고발됐다 뭐 이런 얘기 써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우리도 그 억울해서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맞고소 하자. 아니에요. 맞고소 할 수 있지요. 하면 좋지요. 그러나 맞고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서울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세워질 때에 논현동에 어느 권사님 빌딩을 하나 지었, 시장에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그 빌딩을 우리가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로 얻어서 한 층이 이미 나갔는데 상점을 하려고 어떤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그 집 이사 비용 다 대주고 우리가 그 빌딩을 온전히 통째로 다 빌려서 서울교회를 시작했어요. 전세금도 못 낸 주제에 뭘 하겠습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찬양대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까지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희숙 권사님 앞에 계신데 이분이 지휘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까지 다 했어요. 찬양대 지휘자, 솔로이스트 아무도 돈 안 받았어요.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교회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지휘하던 분들이 장로님 되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박종선 장로님, 이문규 장로님 다 찬양대 지휘자들이에요.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1층부터 7층까지 자리는 조그만데 그래도 거길 꽉꽉 차니까 어떡합니까? 이 영상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 시설을 누가 해놓습니까? 그 오정수 장로님이 자기 전자회사에서 다 갖다가 무료로 해놨어요. 각 층마다 마이크 장치부터 해서 다 비디오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를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박철은 장로님 같은 분은 인쇄소를 했어요. 인쇄소에서 교회 모든 유인물을 다 거기서 찍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교회 유인물이 많이 생긴 것은 그때 다 이미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심지어 자기 집에 방석을 갖다 놓고 마룻바닥에 앉을 수 없다고 방석을 깔아주셨어요. 봉사 안 한 분이 없어요. 섬기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그렇게 정성껏 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 김증복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김증복 권사님하고 김동호 권사님 지금 연세가 89세가 돼서 생신이라고 저를 보고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김동호 권사님하고 김증복 권사님이 두 분이 앉아계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두 분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가셔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사고 나 장사 잘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물으면 무슨 말 하실 게 있어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서울교회를 창설하고 그걸 섬기다 왔습니다. 그 말 두 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하는 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붙잡고 내가 배를 맞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원통함을 당해도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며 기뻐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이 이 세상밖에 모르는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만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성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말은 바벨론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주인은 우리를 미혹하고 망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정수 장로님이 제 방에 잠깐 들으셨어요. 목사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면 돌파합시다. 억울해도 정면 돌파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정면 돌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한 김증복 권사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재산의 11조를 바쳐라.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 말을 했는지. 그런데 오장로님이 그 말을 제가 했다고 오늘도 와서 그러시더라고. 재산의 11조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김증복 권사님이 재산을 상당히 높이 잡아가지고 11조를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한 4천만 원을 못다 헌금하고 이 교회를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 떠나신 이유는 지금 저쪽편에 가신 어떤 권사님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분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애처로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재산의 11조를 바친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따라가고 왔다고 해서 그 애를 써가지고 혼자 사는 분이 돈을 4천만을 더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헌금을 다 했다고, 서울교회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배당을 지을 때 오정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CBMC, 기독실업인회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기독실업인회에서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돈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왜요? 아, 그래도 예배당을 지려면 너무 빚을 많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좀 빌려서라도, 개인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좀 확보해야겠습니다. 그럼 만나보시죠. 그분 훌륭한 분 같은데요. 그래서 장로님이 만나고 오시더니 약속은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철이 없었지요. 예배당 연말에 헌당식 하겠다고까지 광고를 했대요. 장로님이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돈은 교회 예배당 헌당한 다음에 예배당 입당 후에야 헌금이 좀 들어왔지 그전에는 얼마 없었어요. 헌금이 강남에 있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IMF 시대가 왔고 그래서 헌금이 별로 크질 않았는데, 그 작은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몇 년 만에 지었습니까? 8년 만에 땅을 샀어요. 10년 만에 예배당 건축을 완성하고 입당을 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빌렸을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오정수 장로님 없었으면 이 교회가 아마 오늘 여기 존재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기보다 더, 자기 가정보다, 자기 사업보다 우선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모든 헌금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돈을 빌려주는데 제가 영수증 한번 써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영수증 써줬는가? 아무도 써준 사람이 없어요. 영수증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자를 이제 한 달에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요. 갚아나가는데 원금을 받아가는데 우리 헌금 드는 것보다 어떤 때는 한 10억 원이 더 드는 거예요. 이건 뭔가 보면 이분이 받아가야 할 것을 아야 올간을 해놓겠다고 또 철없이 제가 구르니까 올간 값으로 일단 10억을 내고 또 10억을 내고 해서 20억이 넘는 올간을 또 파이프올간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물 피를 다 흘리고 땀을 다 쏟고 온 정성을 다해서 바친 것이 이게 서울교회예요. 이렇게 세운 교회를 날강도 같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뺏으려고 저렇게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장로님의 누명을 벗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공로와 그 정성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라,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